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좀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주제들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또 동시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동시에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목적이라면, 목적지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의는 무엇입니까?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가, 이제 어떠한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 되겠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 의잖아요. 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좀더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바른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곧 어디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말씀하고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절대로 손해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한 집사님, 사우스 쪽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 집사님 가게를 오래간만에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가게가 문을 닫게 되어서 그 비즈니스를 샀는데 사지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옮길 것을 생각하고 그 비즈니스를 하나 더 여셨는데, 그 비즈니스가 또그 새로 연 곳도 또 문을 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완전히 새로 개발돼서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딱 문을 들어갔는데, 입구를 들어간 여러 가게가 있는 곳인데 그 집사님 가게가 딱 문을 들어가자마자 센터에 정문에 딱 있는 거예요. 와, 렌트비는 예전 가게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와, 정말 좋은 곳에 우리 집사님의 가게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몇 년 전에 같이 기도하고 고민할 때 이거 어떻게 하나, 돈 주고 샀는데 팔지도 못하고 그냥 문 닫고 그냥 옮겨야 되는 뭐 그러한 것이었는데, 옆에 건물로 옮겼는데 옆에 건물로 다 깨끗하게 수리해가지고 그 집사님의 그 가게가 딱 정문에 있는 거예요. 앞에 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닐까요? 우리가 시편 새벽 예배마다 이 시편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어떤 환경들과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의 기자가 또 하나님께서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가 되어야 되는가?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를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왜 그분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인지, 왜 그분에게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적지로 향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뭡니까? 뭐 십계명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도덕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덕적인 법을 딱 두 문장으로, 그러니까 두 것으로, 두 개로 딱 나누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그 의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어떤 것이 그 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강조한 것은 여기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 합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처럼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경계하셨어요? 외식을 경계하셨어요. 외식. 그 외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 근데 하나님에게만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지 보이지 않는 것,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룩하게 보이지만 동시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어떠한 인간적인 욕심, 다른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그 욕심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누가 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 사람 신경 너무 많이 쓰고 또 동시에 세상 사람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죠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동기가 한마디로 불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나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장로에게, 내 같이 어떠한 뭐 구역장이라든지 동료들에게,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수록 이미 상을 받아버렸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헌신하는 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최고의 사랑은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구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용서고 또 우리가 베풀어야 될 나누어야 될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까지 다 이해하시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 우리를 막 지금 박해하고 막 어렵게 하는 사람 가서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가서 내가 갑자기 가가지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막 얘기하면은 그 상대방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일까요?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엄청나게 화를 낸 다음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정말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어떤 화해의 제스처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병 주고 약 주냐고 하면서 더 열받아가지고 더 아주 세게 좀 미워했다기는 하지만 아주 저에게 분노를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도 생각나세요? 그렇죠? 막 사람들이 막 분위기로 해가지고 용서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그 분위기에 떠밀려가지고 그렇지 최고의 사랑은 용서야, 내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갔는데 그 사람이 이미 혼자서 막 그냥 하나님이 나 용서해줬다고 하면서 그냥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용서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말씀이 저한테 그냥 위로가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마음이 원수지 박해까지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수이면서 박해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다 그러면 나를 와가지고 막 박해하면서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사랑에 대해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는 안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면 좀 마음이 좀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 분노를 다 가라앉히고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떠한 기도를 좀 솔직히 억지를 할지라도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하면 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최고의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곧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 앞에 사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과 사람은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여러분 실망하고 그 다음에 막 분노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건 나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그 베드로스의 그 너의 그 남편의 행동을 통해서 아내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화가 날 때는 막 이해가 안 되고 왜 나냐라고 왜 이거냐라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지만 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은혜구나.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이나 태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로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요. 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친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친했던 관계가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한다면은 막 깨지고 싸워지고 막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신 그 은사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런 삶을 왜 살라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거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의를 우리는 실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그 성품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의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뭐 지금 그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는 그 의로움의 출발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의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의에 대해서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용서하는 그 최고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그 의, 이러한 그 의는 곧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15장이 지금 어떠한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꾸 자녀를 이야기하시는데 후손을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는 확실히 그 아내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아들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죠 내 종이 나의 이제 자손 후손이 될 겁니다. 내가 그에게 물려줘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딱 보게 하신 다음에 이 하늘에 그 셀 수 없는 그 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약속의 말씀, 모든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교회를 보면 뭐 꽉 찬 교회도 있지만 꽉 찬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우리에게는 낙심이 되고 아 이거 소망이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그렇죠? 목사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힘들어요. 제가 아 시카고가 힘들다라는 것을 어제짠가 한국일보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나는 대한항공이 직항편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대한항공 이 사무소가 이 시카고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시카고에는 대한항공 사무소가 없대요. 그거 아셨어요? 이 대한항공 사무소를 아틀란타로 합병해가지고 대한항공에 관계된 그러한 사무소가 시카고에는 없대요. 그리고 시카고도 다른 지역보다는 뭐 한 3,400불씩 정도 비행기 값이 훨씬 비싸다고 하면서 한국일보에서 그냥 확실하게 그냥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냉정하게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 시카고와 정말 대한항공이 보기에도 별로 좀 전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틀란타로 합병을 하겠죠. 아틀란타하고 시카고는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아틀란타보다는 시카고가 전체 주변으로 따진다면 더 인구가 많은 것 같은데 센서스 이렇게 통계한 걸 보면 그런데 아틀란타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카고가 어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정말 없기는 없는가 봐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상황인 것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정말 뭐 듬성듬성이고 듬성듬성이라도 있으면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점 막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늘의 우표를 봐라. 그런 것처럼 너의 나의 백성들이 곳에 많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믿는 거예요. 어떤 것만 취재해가지고 셀렉트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로만 믿어요? 아니면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해요? 아니면 그 사랑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믿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고 행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내 몸속에, 내 생활 습관 아니면 내 어떠한 삶 가운데 있는 의롭지 못한 것들,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뭐 나중에는 들통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 들통이 안 나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들통이 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막 그런 어떤 그 명예로운 것들이 다 취소가 되고 막 그 다음에 출판했던 것들도 다 그냥 뭐 취소되고 막 그랬어요. 말이 아무리 뻔뜨지라고 신학적으로 좋은 뭐 할 거예요. 그 삶이 부정직한데 뭐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안 걸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숨길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판단받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도 세상 사람들의 체면도 중요하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런 것들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하지만 자꾸 그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우리는 진짜 우리가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죄악된 것들이라는 것은 외식하는 것, 가식적으로 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정말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인데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컨펌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좀 잘했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좀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자꾸 그것을 차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의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전통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그 기준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그 이름으로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변화라는 이름으로 그 기준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결코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구별된 그 삶이라는 것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는 건데 그 구별되었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최고의 통치자의 그 선택이라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되고 우쭐하고 마치 깔보고 오고 아래로 보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며 둘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제일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지금 뭐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실적으로 처음 그것을 베푼 사랑을 받은 사람 정말 주인이 자신의 그 종의 그 발을 씻어줄 때 정말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 감동, 감격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이 곧 어떠한 삶이 되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말씀한 그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1편 16절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공의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구약시대에는 출애굽, 그리고 우리 오늘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의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의를 전하니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감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격이 되죠. 감격이 되죠.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독교가 요즘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 종교가 된 거예요. 뭐 여러분도 트럼프하고 해리스 투표한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신문 보셨어요? 왜 민주당이 졌느냐? 민주당은 노동자의 정당이었는데 어느 순간 민주당이 기득권에 의한 정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화당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을 베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민주당이 부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 이민자들, 뭐 불법 체류자들 막 도와주고 뭐 홈리스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세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요즘 마리아나 파는 곳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신문에서 읽은 거예요. 그 마리아나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 주지사의 가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신문 보셨어요? 네, 주지사의 가문이 다 그 지금 일리노이에 있는 마리아나의 상당한 부분 가지고 있대요. 제가 LA를 다녀왔는데 갔더니 와 진짜 길거리에서 팍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죽은 듯이 길거리에 누워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미국이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카고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홈리스들이 막 동네방네 여기저기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질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레이쇼 드라이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질서도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분명히 돌봐주는 건 국가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고민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특별히 정치하는 그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용서, 이것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참 이 시대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데, 아, 지금은 정당 어떤 그 논리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 한 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는 그 공화당이 더 센 곳인데, 플로리다에서 그 태풍 재해가 있어가지고 구제하는 거를 조사하는데, 그 디렉터가, 매니저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푯말이 있는 곳은 다 패스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와, 이거는 무너진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하든지 해리스를 지지하든지 공무원들은,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그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미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당을 위한 것보다 이 미국이 다시 정말 공의로운, 정의로운,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지지하는 대통령이 있겠지만 그 공무원들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기를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들이 고민되고 또 나누어지고 또 행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